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은 7장 전체를 공부할 겁니다. 너무 길어서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네 말탄자, 네 말탄자로부터 비롯되는 전쟁, 기근, 질병, 자연재해 등의 재앙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세상에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에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대로 노출이 되죠. 세상은 전부 그렇게 재앙을 통해서 최후의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 사망을 향해서 파괴되어지고 멸망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오히려 그들의 신자됨을 훈육하고 또 가르치는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모두 순교자, 마터라고 불리운다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했죠. 세상 모든 인간들, 6장에 보면은 그 세상 모든 인간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 그래요?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내 위에 좀 떨어져다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요한이 여섯 번째 인의 재앙에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누가 그 진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마지막에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고 6장을 마치잖아요. 그죠? 누가 그 앞에, 그 진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곱째 인이 바로 안 나와요. 일곱째 인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이 7장이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 7장에서 6장 말미에서 던진 질문,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7장 전체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이다. 누구도 그 앞에서 견뎌낼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은 그 앞에서 건짐을 받는다 하고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4장에서 휴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확인해두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4장에서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곱 재앙을 세상과 함께 겪어내야 하기 때문에 때로 낙담하고 때로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힘에 부처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의 중간중간에 우리 교회의 신분과 이 영적인 실존, 천상에 완성되어 있는 영적인 실존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중간중간 떠올려주신다고요. 7장이 바로 그런 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7장을 공부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장 한 장을 다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7장 1절을 보시면요.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2일 후에. 이 2일 후에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예요. 환상의 순서가 꼭 시간적 순서를 가리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봐서 알지만 왜 제가 별로 중요할 것 같지도 않은 이 구절을 굳이 설명을 해드리는가 하면 일부 세대주의자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7장을 시간적으로 여섯 번째 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시다가 잠깐 쉬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하냐면은 이삭 죽기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도 아니에요. 막 흘리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주어야 된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로 역사를 나열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확인하는, 풀어보는 수수께끼 책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죠? 요한이 이 여섯 번째 인의 환상 후에 다른 환상을 봐요. 근데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네 천사가 붙들고 있는 이 네 바람이 뭔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땅에 네 모퉁이에 네 바람이 있는데 네 천사가 그 바람을 꼭 붙들고 있어요. 스가랴서 6장 1절로 가보세요. 그 바람이 뭔가.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흑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 네 바람이 뭐예요? 6장에서 공부한 네 말탄자들이죠. 이 땅에 재앙을 선포하는 그 네 말탄자들을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붙들고 있어요? 네 천사가 붙들고 있어요. 왜 붙들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그 재앙을 선포하는 네 바람, 네 말탄자들을 천사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게 뭐죠? 에베소서 공부할 때 제가 성령에 인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당시 고대 시대에서 인을 친다라는 것은 이 물건, 이 가축, 이 노예는 내 것이다 라는 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보호한다라는 주인의 보호 의지가 함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을 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이들은, 이 사람들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못 건드린다. 이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 인을 치시기 전에 이 땅에 재앙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붙들고 있잖아요. 그 전편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지금 무슨 얘기하나 그러고 계실 거예요. 전에 걸 다 들으셔야 돼요. 9장 4절 보세요.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절대 누구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은 그 재앙에 노출되어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모두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재앙들과 전혀 관계없이 진공상태로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함께 당하지만 그 재앙의 궁극적인 결과인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한다라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그 인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인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 재앙으로 심판으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실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러죠. 문지방에서는 양을 잡았으니까 사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곳은 그냥 지나가죠.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 그러는 거예요. 지나갈 유, 넘을 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 그 집의 장자는 죽은 걸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피가 발려져 있으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씌은 자도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인간의 실패, 죄,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법궤가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 위에서 그룹이 내려다보고 있어요. 인간의 죄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법궤 위에다가 부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보시는데, 여전히 보시는데 이제 그 피가 그 죄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 실수를 칼로 푹 찔러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가지고 피가 확 흘러 넘치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붓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얘네는 죽은 걸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은 거죠. 그게 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인은 그런 거예요. 그 인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죽은 걸로 간주가 됐으니까.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이마에 새긴 인이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다고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쓸어버릴 일곱 재앙을 설명해 주시면서 교회야, 내 아들 딸들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도 세상이 당할 재앙에 그대로 노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너희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들 수가 있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 낙망하지 말아라.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지금 그러한 상황들은 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참아내야 된다. 잘 견뎌라 하고 7장을 끼워 놓으신 거예요. 그 재앙의 중간에다가. 뭐 읽어보고 왔어야 이해를 하죠. 다음 주에 할 거는 늘 읽어보고 오셔야죠. 그래야지 궁금해하고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그 바람을 절대 놓지 말아라 라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어디서 올라옵니까? 해돋는 곳 동편에서 올라와요. 동쪽에서 올라옵니다. 유대 종교 사상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나타내는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동방에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에스겔서 43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도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 문을 통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굳이 요단 동편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 서편에서 이렇게 전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여기 있으면 가나안은 여기예요. 그런데 굳이 이리로 가가지고 요단을 쪼개고 동쪽 문으로 가나안을 들어간단 말이죠.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한 군데만 찾아보고 갈까요? 여호수아 1장 15절.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2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해돋는 편. 가나안. 그러니까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 그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달하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인침을 받게 되는가? 본문 4절을 보세요.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요. 이 구절도 많은 오해와 곡해를 불러일으킨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선택된 14만 4천이다 라고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5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거명되거든요. 이 5절 이하에 열거되어 있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을 받는 사람들의 계수 장면은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장면을 인용한 거예요. 요한이. 민수기 1장 1절로 가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그리고 어떤 지파 몇 명 어떤 지파 몇 명 어떤 지파 몇 명 이게 계속 나와요. 집에 가서 민수기 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45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제가 늘 말씀드린 60만 명이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를 계수하라고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항상 20세 이상의 남자 즉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나이의 남자들만을 계수했어요. 그렇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6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요한은 이 장면을 인용해서 무언가를 웅변적으로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60만을 14만 4천으로 바꾸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뭘까?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조금 이상해요.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많이 다릅니다. 우선 5절 이하에 거명된 12지파에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사사기 공부했죠? 사사기에 보면은 단지파가 우상을 섬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단지파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단지파가 빠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우상 섬기지 않은 지파가 어디 있어요? 다 섬겼어요. 그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제니까,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근데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고 아버지인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레위 지파는 계수에서 빠지거든요. 민수기에서도 레위 지파는 빠져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런 파격과 혼돈, 그리고 이런 불규칙한 나열이 5절 이하에 도입이 되었는가? 요한이 아주 깊은 뜻을 갖고, 심오한 뜻을 갖고 그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먼저 요한은 본문에서 인을 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해서, 그리고 12지파를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약속하신 거였어요. 요한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측면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한 단어들을 동원하고 구약의 12지파를 등장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군사를 계수하던 민수기의 장면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인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군사로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군사를 계수하는 그 장면을 계시록에다 갖다가 인용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12라는 수는 3 곱하기 4죠.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예요. 4는 동서남북 온 우주를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래서 네 말탄자, 네 바람 같은 것은 하나님의 재앙은 온 우주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탄자, 네 바람 이렇게 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수였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 온 우주는 결국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우주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우주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없으면 이건 하나도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해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됨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우주는 여러분께 될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릴 거니까. 여러분의 왕으로 다스릴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12, 12이라는 숫자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12지파, 12사도,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문과 12기초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들이에요. 그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숫자를 곱해서 144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높이를 144규빗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1장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건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44라는 그 숫자에다가 당시 고대 시대에서 가장 큰 숫자였던 천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된 거예요. 당시 고대 시대에는 가장 큰 숫자가 천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큰 숫자는 100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00만 원이 제일 큰 돈인 줄 알고 자랐거든요. 고대 시대에는 가장 큰 수가 천이었어요. 그래서 그 숫자, 무한하고 많고 완전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천이라는 숫자를 144에다가 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성과 무한성을 거기에다가 담아놓은 거죠. 그리고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열하면서 일부러 단지파를 빠뜨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빠뜨리고 또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를 집어넣고 하는 그런 구약의 열두 지파와 혼돈이 되는 불규칙한 나열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자들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바로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게 민족적 이스라엘이라면 구약의 지파들의 나열의 방법을 그대로 따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단지파가 빠졌는지, 왜 레이지파가 들어갔는지, 왜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지파가 들어갔는지 그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마세요.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걸 공부했어요. 지난주 동안. 근데 허당이에요. 전혀 거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다 찾아봤어요. 단순히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불규칙한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단지 요한은 구약의 표현들을 인용을 해서 그 구약의 표현들이 주었던 메시지만을 차용한 거예요. 당시의 독자들은 구약이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구약의 내용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차용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척 요한계시록을 보고서 이게 뭐야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약을 알고 있던 어떤 9살짜리 아이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대잖아요. 그럼 울기는커녕 이게 뭔가, 이게 이씨 공동체인가, 이게 군공군인가 이러고 읽으니까 제가 구약을 갖고 계시록을 풀어드리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게 구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수께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구약의 내용을 차용을 해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죠. 로마서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내용이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그런 파격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동시에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BC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나라예요. 그렇죠? 끌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뭉개졌어요. 지파는 없어졌어요. 그냥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뭉개졌잖아요. 근데 무슨 지파가 있어요 지금? 더더군다나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개념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있어요? 저 헐리우드 쪽에 가면 유대인들 많이 다니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당신 무슨 지파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도요. 근데 지금 무슨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가지고 144,000명을 채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들 있어요. 이렇게 요한은 7장 서두에서 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교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천상에 어떻게 완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힘들겠지만 천상에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너희들의 이 실존을 보고 참고 인내하면서 잘 견뎌라. 지금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너희들은 전투해야 되는 교회야 라고 12지파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써서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 너희는 싸워야 돼, 너희는 환난을 통과해야 돼, 그렇지만 힘들겠지만 잘 참아라. 왜? 하면서 9절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니까. 완성된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란 말이에요. 9절에 그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이스라엘의 자손 14만 4천 명이 천상의 존재로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 명 어떻게 묘사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자가 아니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게 14만 4천이에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천. 그러니까 144에다가 그 천을 곱한 거예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14만 4천 명이에요. 7장만 잘 이해해도 그게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이 7장에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7장 1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는 14만 4천은 여러분이 공부하셨다시피 이 땅에서의 전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9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천상의 교회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겪어야 될 자, 얘네들은 거기서 이미 나온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13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어디서 나온 자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영어로 뭐라고 쓰여 있어요? Come out of the great tribulation. 거기서 쓰인 단어가 에크예요. 헬라어 에크. 그 말은 come out from tribulation이 아니라 come out from tribulation이 아니라 come out of tribulation. 환난을 겪지 않고 휴거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거뜬히 그 환난을 이겨내고 나온 자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인을 받는 14만 4천과 9절부터 17절까지의 허다한 무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 8절까지에서 교회인 14만 4천이 인을 받는 것은 재앙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잖아요. 내 말탄 자가 땅에 내려가기 전에 꼭 붙들고 있잖아요. 재앙이 임하기 전이죠.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을 겪고 나온 자들이죠. 그러면 1절에서 8절까지와 9절에서 17절까지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6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명 딱 고개 끄덕였어요.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재앙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창세전에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맞는 거죠. 창세전에 여러분은 인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바람을 툭 놔버린다고요. 내려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는 다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길길이 날뛴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전부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면 못 내려가요. 내려가라 해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안전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인을 떼고 계신데. 그리고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이미 창세전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소위 일곱 재앙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져 가면서 9절 이하의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이 지상에서의 교회의 삶은 아주 힘들고 고단한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을 양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또 스스로 자신들을 파괴하고 또 우주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게 인의 재앙의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 옛사람이었을 때의 습관 경향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들어서 재앙으로 환난으로 사용하시죠. 방법으로 수단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악한 세력들과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고 파괴되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그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재앙들을 똑같이 겪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재앙이 우리의 신자됨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내용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변할 수 없는 미래의 현실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already, already. 여러분이 9절 이하에서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실존.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인을 쳐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옥을 가면 하나님이 쫓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못 가요, 여러분은요. 그게 인이에요. 성령의 인.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원수들이 거봐라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다. 그렇게 설명한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환란으로부터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환란의 결과로 올 사망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환란은 그대로 겪는 데니까요. 보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가 도둑을 맞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십자가가 버젓이 걸려있는데 그 앞에서 헌금통을 뜯어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서 광선이 나와서 확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걔는 유유히 털어서 갔어요. 우리는 또 열심히 헌금해서 또 사야 돼요. 그런 의미의 지킴, 보호하심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사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보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못 끊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못 끊어낸다. 그게 지키심이에요. 그게 보호하심이란 말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고요. 뒤지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 우리가 밟지 못해요. 세상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은 이렇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여러분을 초라하게 보이게 하는 것들은 전부 사탄의 속임수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못 배웠어요? 못생겼습니까? 가난해요? 괜찮아요. 병이 있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9절 이하에 그 실존을 이미 영적으로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렇게 안전하지만 고난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닥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 동안 이 재앙의 시기를 통과하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절망으로 몰고 오게 하셔는 안 돼요. 여러분은 소망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어요. 눈물은 우리 흘려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갖고 눈을 6번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장안에 네로라 하는 성형외과에는 다 가본 거죠.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전혀 칼댈 이유가 없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와서 앉아서 걱정해요. 아프면 어떡하지? 야, 코를 어디를 뚫대? 막 이러면서 광대뼈는 어디를 잘러? 막 이러고. 근데 기다려요. 해요. 그 실제로 수술하고 나와서는 눈물을 절절 흘려요. 아프니까요. 광대뼈 깎고 뭐 턱 깎고 이러고 나온다 말이죠. 근데 입은 웃고 있어요. 며칠 있으면 이뻐지니까요. 근데 아파요. 그러니까 눈물은 나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아파서 눈물은 나는데 입은 웃고 있는 거예요. 얘가 좀 그랬나요? 얼마 전에 간암을 앓고 있는 여중생이 자기 간을 잘라서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그죠? 그게 아주 화제가 됐었어요. 이 아이가 쓴 글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간을 주고 나서 회복을 하는데 배가 너무 아팠대요. 아프니까 저절로 눈물이 막 쏟아졌대요. 아파서. 근데 옆에서 회복하고 계신 아버지를 이렇게 보니까 그 가슴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배는 아팠다는 거죠. 그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아파요. 동일하게 재앙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요. 이게 왜 나한테 오는지 아니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분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요.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을 거예요.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유 있는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는 씩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씩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밤낮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죠. 분명 그곳에는 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밤낮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원히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과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표현이 있죠.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 후버링, 우리를 품어 안으신다는 말이에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그곳에는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재앙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거기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없다.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분명히 너희가 그 재앙을 당할 거야. 여섯째 인까지 얼마나 무서웠어요 우리가. 아, 그걸 우리도 당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일곱째 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숨 한번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한번 봐. 계속해서 제가 그 재앙, 절망, 환난, 고난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셨죠. 그래서 많이들 나가셨잖아요. 오늘을 기다리셨어야 되는 건데, 이 7장을 기다리셨어야 되는 건데 너무 성질이 급했던 거예요. 아니 어떡하냐, 그걸 다 겪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7장에서 아니야,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너희들의 영적인 실존은 이거다 그러놓고 착 떠올려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담되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때때로 하늘을 좀 바라보세요. 지금 이 미칠 것 같은 현실은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 길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미칠 것 같은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오래 사시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진짜 인생이 뭔지 깨달은 분들은 알아요. 여기가 지옥이라는 것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이유 없는 억지를 막 당해요 우리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파괴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재앙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요. 이제 또 조류독감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거 못 막으면 수천만 명이 이제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대재앙이 올 거라고 그런다고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나타나고 있어요. 점점 커지죠 이제.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닭새끼에서 나온 것이 인간을 수천만 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다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때문에 꺼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의 상함을 입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 후면 가시게 될 거예요. 잠시 후면 드디어 우리는 맨발로 뛰어나오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내가 기다렸어. 그렇지만 내가 너하고 한시도 떨어져 있은 적이 없었다. 그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17절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22장에 가서 나야 되는데 7장에서 결론을 한번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 길이 멀거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죽어야 돼요. 또 그러니까 7장에서 한번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결론이에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야. 그런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이렇게 산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영적인 실존을 확인하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